44비트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츠 2025년 29번째 에피소드, 2025년 마지막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낙교시고요.
유은입니다.
CP입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하죠?
오늘 아까 뭐 몇 개 적어주신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몇 가지 주제. 첫 번째, 캐패시 트위터.
커서부터 할까요? 커서?
커서 좋습니다.
커서, 커서 이거 해보셨어요?
저는 근데 그 저도 이메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서 내가 1년 동안 커서 얼마 썼는지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드였으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굳이 이 시대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계속 요즘 지금 제 차는 FSD 되고 있는데 내가 벤츠 얼마나 탔는지 뭐 기어를 몇 번 바꿨는지 뭐 이런 거 뭐 굳이 봐야 되나? 약간 이 느낌이죠.
아니 근데 이제 커서 입장에서는 커서도 FSD 쪽에 속한다 이런 입장일 거 아니에요. 우리도 FSD다.
뭐 주장은 할 수 있죠.
우선 그래도 커서가 2025년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죠. 사용자들에게 다 통계를 내서 보내준 거잖아요.
윤건은 어때요?
저는 아직 커서 사실 좀 애정하고 지금도 쓰고 있고 회사에서도 그 커서 따로 결제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커서가 그 탭으로 자동 완성하는 게 은근히 기존에 있던 코드베이스에서 작업할 때 되게 편해가지고.
그쵸.
네, 그거 쓰고 있고. 저도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그거 좋던데요. 그래도 한 해 동안 모델이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뭘 이렇게 썼는지 이런 거 시기별로 쭉 나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용건은 시기별로 모델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쓴 게 1월 23일 날 커서 0.45 버전부터 썼더라고요.
커서 버전은 어차피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제미나이 2.0 플래시 쓰다가.
아, 진짜요?
네.
신기하네요. 네.
잠깐만요.
그때는 아예 못 쓸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못 쓸 수준이었어.
그때 소넷이 그나마 잘 돼서 네. 올해 초부터도 계속 그랬는데.
아, 근데 뭐, 근데 저는 커서 처음 쓸 때부터도 나쁘지 않았던.
자동 완성은 괜찮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때는 근데 에이전트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맞아요. 에이전트 모드가.
예. 네.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생기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메인도 아니었고 네. 원래 메인이 아니었다가 어느 순간 메인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스위칭 됐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에이전트 모드가 메인이 돼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아, 다시 돌이켜 보니까 1월 8일에 클로드 3.5 소넷.
맞아요. 그때.
여기서 이 근데 소넷 3.5 다 기억 좋지 않으세요?
좋았죠. 그때 네. 낙교님이 보여주셨던 그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소넷 3.5였죠.
네. 그다음에 3.7 소넷.
맞아요.
아, 3.7이라는 게 있었나요?
네. 3.7이 네.
그러다가 중간에 오토라는 걸 썼다고 나오고요. 아, 뭔가 이때부터 커서에서 자동으로 고쳐주는 거 하다가 그리고 계속 3.7 쓰고 그 다음에 4 소넷.
4가 매돌인지 이런 거 나와요?
4가 3월 21일부터 네? 4예요.
아, 그래요? 3월이 4예요?
그러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월에 3.5였고
네.
2월 26일 날 3.7.
네.
그리고 3월, 아, 죄송합니다. 5월. 네. 5월 21일부터 4.
아.
두 달 격차로. 두 달에 한 번씩 모델이 이렇게 올라가고.
5월에 나왔어, 5월에.
5월 21일 날 네. 4.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토 쓰다가 10월에 3.5. 4.5, 죄송합니다. 4.5 소넷. 10월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프스랑 GPT 5.2.
커서 기준이니까 그 중간에 오퍼스를 쓰진 않았네요, 커서에서. 네,
지금 제가 커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커서는 11월, 아, 오프스 4.5는 한 12월쯤부터 썼는데, 이때쯤에 제가 에이전트를 클로드 코드로 완전 옮겼어요. 그래서 커서에는 완전 그냥 탭만 네. 쓰고,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커서 탭에 오퍼스 쓰는 건 좀 낭비 아니에요?
탭은 무슨 모델 쓰는지는 모르겠고.
탭은 아마, 그쵸. 네. 모델이 아닐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이제 커서로도 코드 에이전트 하고, 클로드 코드로도 에이전트를 하는데, 클로드 코드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뭐 한 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좋네요. 그리고 1월에 3.5, 3월에 3.7, 5월에 4. 그러다가
연초에 엄청 빠르고 그 중간이 아마 오퍼스 4였을 것 같고 생각보다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올수록 약간 약한 느낌이네요.
오퍼스 4는 사람들이 거의 코드로 거의 못 쓰지 않았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니요, 처음에 많이 썼죠 오퍼스.
그때 그냥 손에 4.5로 코드 다 짜다가 걔네 둘이 겹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낙교님 기준으로는 그 오퍼스 4 잘 쓰다가 걔들이 업데이트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요금제를 오퍼스 4를 비싸게 바꿔서 그렇지 원래 한 6월, 7월 언제쯤부터 오퍼스 4만 썼죠 사람들이.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은 오퍼스만 쓰다가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그 타이밍에 그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손에 4.5가 나오고 대신에 오퍼스를 쓰면은 리밋이 엄청 빨리 찼어.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는 오퍼스 4를 여러 세션 돌려도 리밋 절대 안 찼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그 리밋 줄이겠다고 했던 거는 그거보다 좀 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었는데 손에 4.5 나오면서 갑자기 오퍼스 4포가 레거시 모델이 되고 레거시 모델이 되면서 사용량이 확 줄었죠. 그 레딧이 날렸어요 그때. 기억해요.
근데 클로드 코드가 지금 모델 셀렉션 하면 디폴트로 리코멘디드가 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오프스 4.5로 네. 지금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다시 보면은 소네 4.5가 뭐 리코멘디드로 되어 있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요?
좀 이상해요. 버전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저는 제 기억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버전 업그레이드 안 해서
모르겠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 그래서 설정에서 그냥 오프스를 고정해버렸거든요.
저도 그렇게 예.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일만 잘하면
A/B 테스트 하는 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가끔씩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묘하게 일 못하면
바뀌어있다.
아니요. 클로드는 묘하게 일 못하면 다음 버전 나오나 보다 생각하면 되고
아...
근데 커서 기준으로는 사실 막 또 재밌는 건 없네요. 어떻게 보면 모델 바뀌는 거 지금 다 클로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
클로드 그렇긴.
커서에서 내가 뭐 자동 완성 탭을 몇 번 도움받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건... 그리고 뭐 제가 프롬프트 몇 번 날렸는지 뭐 3.5 쏘냈을 때 1157번 날렸고 뭐 3.7일 된 600번 날렸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리고 몇 월에 제일 클로드 코드 열심히 썼는지 저는 2월에 올해 2월에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클로드 코드요? 커서?
아 죄송합니다. 커서. 커서를 제일 많이 썼는지 그리고 탭을 몇 번 했는지 저 7000번 탭 썼더라고요.
와.
프롬프트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한 건가? 적게 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 아 커서를 쓴 게 12일 연속으로 쓴 게 저한테는 최고였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요일은 일요일.
네. 집에서 딴 일 하느라.
이거 개인 계정이에요. 회사 계정은 별도고.
네.
그리고 12시 정오에.
응?
예. 아 새벽이다. 새벽 열 새벽 밤 12시부터 아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왠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면서 주말에 네. 개인 계정으로 뭐 많이
그때
했나
제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개인 계정이니까 확실히 직업 개발 직업이 따로 그렇죠. 있으니까 개인 계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제가 이거 통계 이제 44비츠 팀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만 커서 쓰고 다들 커서 안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쓰긴 했는데 저도 보면 28주 이후에 멈췄어요.
28주가 언제? 한 6월? 5월?
오, 몇 월에 며칠인 거예요?
그럼? 5월 정도?
6월쯤 되겠다. 6월? 1년에 52주니까.
네. 그쯤에 멈췄고 저는 2월에 제일 많이 썼고 근데 2월 저희가 나왔던 게 3월이더라고요. 그 클라인 처음 방송했던 거.
아, 그 3월이에요? 작년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클라인 vs 커서로 우리가 3월이. 얘기했으니까 네. 3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가 처음에 커서 1월에 쓰고 있을 때 나교님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그러지 않으셨.
그러니까 저도 커서가 제가 뭔가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내용에 썼던 게 뭐냐면은 커서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에이전트 모드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걸 쓰는데 왜 이게 되지? 약간 그런 느낌. 옛날 프로젝트 저도 막 트위터랑 이런 거 수집하던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RSS로 만든 거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옛날 프로젝트 몇 개 꺼내서 작업을 하는데 어 이게 왜 되지? 이게 내가 엄청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결과물이 나오는데?
나견님도 시작은 커서 에이전트였던 건데.
아니요, 근데
그렇죠. 맞아, 맞아. 커서를 보면서
커서가 네. 시작을 열어준 건 맞죠.
그리고 맞아요. 그때 우리가 원래 나견님이 그 터미널에서 이맥스로 코딩하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AI 때문에 뭐 ID로
커서를
넘어가...
처음 썼죠.
아니, 커서로 넘어갔다고 저희가 엄청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도 이맥스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잘 안 쓰긴 하죠. 가끔 설정 파일 편집할 때나 쓰고 아니면 서버에 접속할 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커서는 사실 거의 안 썼고 클라인
근데 커서에다가 클라이언트 플러그인 깔아 쓴 거잖아요. 맞아요, VS 맞아요. 코드 안 깔고. 맞아요. 저도 클라이언트 쓸 때 커서에다 깔았었거든요. VS 코드 안 깔고.
그래서 3월부터가 딱 이제 줄어드는 그 시점.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때 막 제 기억에 막 몇백 불 쓰지 않으셨어요?
몇백 불 썼던 것도 있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에 말도 안 되게 발전한 건데.
그게 다 1년 사이에 일어났던 거라는 게 진짜.
우리가 지금 20만 토큰을 미친 듯이 쓰잖아요. 컴팩트 많이 되지 않으세요?
컴팩트 엄청 돼요.
그렇죠.
아, 컴팩트 엄청 얘기하면 컴팩트 돼요.
근데 그때는 이게 대충 컨텍스트로 봤을 때 8만에서 10만을 쓰면은 한 1달러 나왔어요. 1달러 나오고 그쯤 되면은 엄청나게 느려졌어요, 속도가. 클라인 세션이 엄청 느려지고 가격도 이제는 그때부터는 뭔가 작은 거 하나 지시해도 막 0.4달러, 0.5달러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아 1달러가 딱 좋은 그 스위스팟이다. 1달러까지 쓰고 아, 새로 세션 만들고 1달러까지 쓰고 요걸 계속 반복했죠. 그때 손에 3.5였으니까 가격이 3달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00만 토큰당 꽤 비쌌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 맥스 플랫 나오고 와.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 네. 게임 체인지였죠.
왜냐면 클로드 코드까지도 괜찮았는데 맥스 플랜이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부담 없이 클로드 코드 써서 맥스 플랜 쓰려고.
클로드 코드 나왔을 때는 비꼬는 사람 훨씬 많았어요.
저도 클로드 코드 무슨 CLI로 코딩을 해야 됐죠.
왜냐면은 그때 막 사람들이 올렸던 게 LS 치면은 500원 아. 이런 느낌으로 LS 물어보면 500원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조금 조롱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느낌이 완전 달라지긴 했죠. 맥스 플랜 나오고 왜냐면 손에 3.5가 진짜 비쌌거든요. 클라인도 막 쓰면은 그때 사람들 얘기한 게 제가 한 달 동안 300, 400불 정도 썼으니까 근데 진짜 많이 쓰는 사람 레딧에 보면 막 자기 400불, 500불 썼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좋다 근데 비싸긴 비싸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맥스 플랜 너무 싸가지고
너무 싸죠.
지금 와서 보면 아까 3, 400불이 엄청 싼 건데
엄청 싸죠. 네. 네.
지금 그 정도 일 시켰으면 네.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지금.
저는 아직도 커서를 애정하거든요. 그래서 220달러짜리 있잖아요. 22달러짜리인가? 그건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 그래서 커서의 그냥 제일 싼 플랜이랑 클로드 코드 맥스를 이제 그 커서 안에 띄워가지고 쓰는 게 제 지금 패트인데 아 근데 점점 커서를 안 쓰게 되긴 해요 저도.
클로드 코드 쓰게 되면 그게 되는 것 같아. 점점 네. 클로드 코드를 막 기덥에서 쓰고 싶고 막 잘 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드가 생각보다 제약을 많이 안 걸었어요. 막 GitHub에서 하는 거 자기네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 엄청 이상하게 쓰지 않는 한 제약도 많이 안 거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써라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누가 제약을 거는지 모르겠지만 그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을 깔면 VS 코드에다가 그럼 요즘에 이제 드래그 하면은 그 플러그인에서 어디가 드래그 되고 그게 바로 컨텍스트로 매겨져서 에이전트한테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런 플러그인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커서가 가지고 있던 그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장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클로드 코드도 충분히 그냥 IDE 인테그레이션이 똑같이 되는 거라서
그쵸.
그게 점점 저한테는 커서를 안 쓰게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건 커서가 용인한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는 커서 안에서 클로드 코드 쓸 때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근데 그거 사실은 정확히는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으로
VS 코드 플러그인이라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건지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왜냐면 VS 코드 플러그인이잖아요. 그들이 커서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결국 커서를 안 쓰냐면은 저는 이제 제 개인 프로젝트도 하시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창이 여러 개 떠있거든요. 그럼 커서가 진짜 무거워요.
메모리나 뭐 이런.
네, 그냥 몇 개 돌리고.
커서를 만약에 세 개 동시에 띄우면.
동시에 띄우는 것도 그렇고, 동시에 돌리기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근데 커서 안에서 에이전트 여러 개 띄우는 건 저는 그렇게 헤비하다고 느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 말고. 커서 자체 에이전트.
예, 여러 개도 안 가.
저는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쌓이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커서 자체를 여러 개 띄우세요? 아니면은.
커서 자체.
커서 안에서도 그렇죠. 패널을 여러 개 띄울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다른 거면
프로젝트별로 구분해서 띄우죠.
아 그러면 아 진짜 아이디를 여러 개 띄우게 되시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여러 개 띄우고 싶을 때도 좀 고민이긴 하죠. 패널로 안 되지 않아요? 패널로 그러니까 세션이 여러 개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코드 베이스에서 여러 개 태스크를 하고 막 그러면은 작업이 섞이긴 하죠, 사실.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낙교님 보면 좀 잘 쓰는 분들 보면 워크트리 쓰기 시작해 버리면. 에디터란 존재가 약간 아까 컨텍스트를 전달해준 게 의미 없죠. 워크트리로 막 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뭐지? 원래 커서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돌릴 수가 없지 않아요? 돌릴 수 있나?
돌릴 수 있어. 있는데요? 여러 개.
컴퓨터 창은 네. 여러 개 띄웠던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여러 개 띄워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안 쓰시는군요. 여기 뉴 에이전트로 하면은 네. 이렇게 계속 띄워가지고 얘 다 명령어 할 수 있어서.
동시에 돌린다?
네네네.
아, 근데 왜 제가 기억나는 게 커서가 원래 저 에디터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죠.
네. 네.
이게 최근에 에이전트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 거 막 뺏어가면서 화면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게 좀 좋았던 경험은 뭐냐면은 어? 아, 뭔가 어디를 바꾸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니까.
아, 그거는 클라인이 그랬고.
클라인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 그 커서는 한번 쭉 작업을 하고 어플라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플라이를 계속 골라서.
스테이트를 줬었죠.
맞아.
그리고 어플라이 취소할 수도 있고.
아, 진짜 잘 안 써서 모르겠어요. 네.
저만 쓴다 이거요.
근데 뭐 윤도 이제 커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00 플랜도 쓰시는 게 그건 있더라고요. 얘는 모델을 진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모델을 GPT도 모델. 쓰고 막 섞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랑 오토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제미나이 같은 거 최신 모델 나왔을 때 커서에서 바로 써볼 수 있어요.
한동안 공짜로 막 풀어주고.
아, 맞아요. 네, 네. 공짜로
그래서. 풀어주고. 커서를 진짜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 때문에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 오픈코드인가 뭔가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하죠. 왜냐면 얘는 월정액으로 들어가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아, 그렇죠. 제미나이 하면 또 키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커서의 라이벌 포지션이 그 AWS에서 만든 키로? 그게 커서랑 비슷한 포지션에서
그게 뭐 그 정도의
네, AWS 이제 히어로분들이 네. 말하신 거긴 한데 키로도 똑같이 네. 아이디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VS코드 기본 아이디 예. 안티그라비티도 그렇고
안티그라비티도 그렇고
안티그라비티는 잘 써봤는데 그 키로는 안 써봐가지고
키로도 뭐 괜찮은 것 같던데요. 키로를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도 클라우드코드 계속 쓰다 보니까 굳이 이걸 써야 되나? 굳이 내가 드래그앤드랍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좀 애초에 현상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하거나 회사 일을 할 때도 이 완료된 작업이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으면 후속 작업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리스크도 맞아요. 있다 보니까 작업한 거 계속 보게 되니까 맞아요. 아이디를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눈 아이디를 덮어놓고 정말 에이전트 너가 모든 걸 해. 난 이제 최종 결과만 볼게. 검증만 하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못 나아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래서 그냥 보는 용도로만 커서 쓰고 있긴 해요. 네. 인터페이스가 익숙하니까 이제.
근데 저도 그게 계속 익숙해지면 되고 또 저는 이제 커서는 그 원격 리모트가 플러그인 이제 VS 코드 쪽에 플러그인이 있는데 커서가 약간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같은 VS 코드여도
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몇 개가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 리모트에 맞아요, 맞아요. 컴퓨터 접속하는 네,
그거를 SSH로 리모트 하는데 그게 공식 VS 플러그인인데 커서에선 그걸 못 쓰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써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왜 기억하냐면은 도커로 우리 그 리모트 똑같은 건데 도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쓰잖아요. 그걸 하려고 봤는데 그걸 딱 하는 순간에 개발 환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VS 코드 자체 개발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그 플러그인 하나 다 설치하거든요. 설치가 막히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자동화가 깃허브이 막혔던 것 같은데 그게 막히는 게 단순히 설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설치하면 돼. 근데 자동으로 설치면 안 돼. 근데 그거 한참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생태 그 막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VS 코드 그 MS 생태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리모트에서 동작하는 것 중에 커서가 제공하는 기능이 안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없는 플러그인도 있고
VS 코드의 플러그인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으로 만든 그 리모트 SSH라는 플러그인이 커서에선 깔 수 없, 아니 검색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마켓플레이스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안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에디터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검증할 때 쓰거든요. 검증할 때 VS 코드 쓰는 이유가 디프를 보기 편하잖아요. VS 코드에 디프만 짝짝짝짝 보면 되는데, 근데 만약 원격의 서버가 있어, 그러면 클라우드 코드로 원격으로 시키고 끝났으면 이걸 원격으로 붙어서 VS 코드로 봐야지. 아. 제가 빔으로 원격으로 디프 보려는데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맥스나 이런 거, 빔 Git 디프도
이맥스 안 해보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안 해봤지만 불편한 걸
아니에요. 제가 그 Git 디프 이맥스가 쓰는 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원격으로 VS 코드로 붙어서 디프만 보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로 일시키고 지금도 그거 끝나면 VS 코드 실행해서 그 디프 뷰만 계속 봐요.
좋죠. 디프 뷰 보고 원하면 사실 수정은 당연히 좋고 아이디니까.
수정은 근데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요?
수정 내가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커밋하기 귀찮아서 클로드 코드한테 커밋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수정하고 쪽 빼놓고 커밋해요.
아,
자기가 고친 게 뭔지 알고 있어. 지금 이 상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가 고친 그걸 다 기억하고 그것만 커밋하더라고.
이놈이 주인이 시킨 것까지 한꺼번에 커밋을 해야지.
약간 최신 코드 상태 확인하고 하라고 하면 할 때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건 좀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제일 커서에서 좋았던 게 저 이맥스만 썼으니까 이맥스에도 장점이 있긴 한데 커서나 VS 코드 제일 좋은 거는 GitHub 플러그인인 것 같아요. PR 보기가 너무 좋아.
아,
그 GitHub 플러그인 있으면 PR 단위로 디프 이게 비교할 수 있게 바로 만들어주거든요.
아, 그렇죠. PR 그건 안 봐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PR ID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여기는 PR로 이미 커밋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저는 커밋하기 전에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 PR을 보는 거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 그냥 몇 개 어떤 프로젝트 중에 몇 개라고 할게요. 그냥 어떤 프로젝트는 그 약간 PR이나 이런 거 잘 안 썼거든요. 팀 안에서 같이 쓰는데도. 근데 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 AR 잘 쓰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프랙티스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없으니까 AI 쓰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올라간 것도 있어요. 테스트라든지 이제 뭐 PR이라든지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잡히는. 그랬을 때 효과가 더 잘 나온다. 거꾸로 프로세스가 너무 빡센 사람들은 AI랑 같이 하기 힘들긴 하죠. 근데 이게 좀 맞다 하는 어떤 균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커서가 또 PR 커밋할 때 위에 커밋 메시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참 많이 썼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좋았는데 이제 의미 없다는 거죠. 블루 코드한테 시키면 걔가
더 잘해.
더 잘해.
저도 맞아 공감해요. 이제는 그 기능도 그냥 클로드 코드한테 커밋해 하면은 알아서 잘 내용 정리해가지고 커밋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클라이언트 쓸 때 그걸 엄청 많이 썼는데 네. 커서의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은 커스텀 커맨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 커밋 메시지 만드는 거에다가 커스텀 프롬프트 넣을 수가 없어요.
아, 맞아, 맞아. 그, 거기는 커스텀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였지? 그 GitHub 코파일럿인가? 거기서 그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네, 네. 걔는 돼요. 넣어서 많이 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가 다 프로젝트 컨텍스트를 아예 이해 못 해. 그 디프만 보고 쓰는 거예요. 커밋 메시지를. 그러니까 가끔씩 완전 엉뚱한 소리를 써놓는 거죠. 물론 안 보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만 커밋하긴 하는데, 이상한 거 막 써있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클로드 코드한테 쓰라고 하는
클로드
게
클로드 코드는 그 전체 맥락을 보고
딱 훨씬 잘 쓰는 거죠.
내가 시킨 프롬프트랑 이걸 이해하고 메시지 적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와 비슷한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내가 다 읽었고 오케이 이거 들어가 이렇게 커밋 이렇게 하는 건데 클로드 코드가 하면 사실 그냥 뭐 지가 짜고 지가 넣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PR로 하면 이제 마지막 PR 통으로만 보고 막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커밋까지 해서 푸시한 다음에 PR로 리뷰하면 돼서 사실 에디터가 의미 없어질 수 있죠.
근데 PR 리뷰가 저는 그 VS 코드가 좋더라.
PR도 GitHub 앱이 별로 좋진 않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왜냐면은 제가 그 기능을 좋아했던 게 체크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파일이 100개 변경됐으면은 체크하면서 그걸 이제 계속 쭉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게 좋더라고요.
저 웹에 가서 그걸 하는데 그냥
웹에도 체크가 돼요?
네, 웹에서 하면 되죠.
그래요?
네.
몰랐어.
서로 몰랐네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근데 내년에는 커서 또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커서가 이렇게 개인 건 해줬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줄었을 것 같아 왠지.
근데
사용자가
근데 상세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AI 에디터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클로드 코드는 사실 맥스 플랜까지 안 가면은 좀 헤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개발자 아닌 사람이 진입하기 처음에 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라도 회사에서 잘 맥스까지는 아직까지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커서 같은 게 훨씬 더 진입점이 좋은. 그때 어떤 큰 회사도
맞아요.
막 이제 커서 지원해준다고 그런 얘기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이제요?
한국의 큰 회사들도 이제까지는 이제. 아니고 뭐 7, 9월? 뭐 7월, 8월 이럴
올해 중순쯤부터 이제 커서 막
클로드나
지원한다?
이런 건 좀 그렇고 커서는 좀 미리 검토해서 한 몇 달 걸려서 그때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데도 있었어요.
잿브레인에서 약간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커서가 되는 건데
근데 잿브레인도 망했잖아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클로드 코드 좀 이렇게 되는 건가?
잿브레인? 잿브레인도 뭐 만들지 않았어요?
잿브레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클로드 코드랑 커서 지원한다고 할 때 그 루비마인이나 이런 거 쓰던 사람들은 다 그걸로 해보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계속 안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하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둘 다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버릴 순 없고.
제프레인 좀 막 의외로 AI보다는 그냥 그 ID가 무거워졌다 이런 걸로 막 욕먹고 그런 글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원래도 무거웠는데.
근데 원래 뭐지? 이클립스의 무거움에서 탈출한 게 잿브레인인가 뭐 그랬는데 그렇구나. 잿브레인도 시간이 지나서 무거워졌다 이 얘기 하는 걸 보고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자바 플랫폼이니까 사실 다른 언어들은 잘하긴 하는데 독특한 장점이 있긴 한데 가벼운 거에서는 원래부터 무거웠죠.
루비 기준으로 보면 루비마인이 그 잿브레인 쪽 그 계열인데 에이. 걔는 원래 무거웠지만 큰 프로젝트에서는 약간 코드를 따라가기 편하고 막 이랬었지. 사실 루비나 파이썬이나 이 스크립트 언어 쪽 쓰는 VS 코드에 비하면 훨씬 무겁긴 했죠.
루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커서가 좀 이게 줄었을 것 같긴 한데 낙교님 말대로 오히려 볼륨이 커져서 늘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궁금해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줄었을 수 있는데 네. 절대 사용자는 늘었을 그쵸. 거다.
그쵸. 그랬을 저도 그랬을 있잖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흑자도 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저 하드하게 안 쓰고
커서 탭만 쓰고 에이전트는 다 클로드 코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융 같은 탭 하는 걸로는 싼 모델 던져서 막 네. 그 해주고
흑자 전환 됐을 것 같아요. 저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네요. 어뷰저들 이렇게 쫓아내고
그리고 아직까지
클로드 몇 코드로 가 이 사람들을
그리고 아직까지 커서를 아예 끊을 생각은 없어요. 이 정도 하면
커서가
$20 정도 내줄 수 있지 이 정도
끊어야죠. 지금 다른 거 결제해야죠.
다른 거 뭐
QN이나 이거 이미지 만드는 거 나노바나나 이런 거 해야죠 지금.
아, 근데 아이디를 쌈박한 아이디를 넘어 그리고 다 VS 코드로 가면 또 세팅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막 커서 기본 세팅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요즘에 누가 세팅해요?
아, 어차피
코딩해요 거기서?
아, 저는 아 그러니까
어차피 클로드 코드 가는데 거기 세팅할 게 뭐가 있어? 뭐
약간 화면도 좀 예쁘게 나오고 이런 거. 네.
아, 디프만 화면... 보는데 무슨 이쁜 거였지.
아 근데 그것도 사실 클로드 코드한테 시켜서 세팅해 버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도 예전에 VS 코드 세팅 몇 개 있었는데 막 탭을 스페이스로 바꾸고 이런 거 근데. 컴퓨터 이제 지금 막 여러 대 새로 세팅하면서 해보니까 다 안 해. 오히려 클로드 코드 쓰잖아요. 쉘을 세팅하고 있어 옛날처럼 다시.
아, 진짜?
사실 쉘 세팅 안 하고 와프만 쓰다가 이제 와프도 막 젤리데이 하고 하면 막 그 어긋나서 고스티에다가 쉘 프롬프트 이쁜 거 그거 세팅하고 있어 클로드 때문에.
아, 저도 낙연님 그 작업하시는 거 봤는데 그냥 고스티에다가 고스티가 빠르니까 거기다 패널을 병렬 패널로 그냥. 띄워놓고 쓰시잖아요. 그
젤리제이 패널.
아, 그게 제가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분이 하시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건데 그 고스티에다가 수직 패널을 만들어요 먼저.
맞아요, 맞아요.
수직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기능으로?
그 젤리제이를 하나씩 띄워요. 그럼 이제 그 수직 공간 하나가 워크스페이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괜찮더라고요.
그게 짜투리 없이 컴팩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안 그러면은 이게 양옆으로 나누거나 네 개로 나눠도 뭔가 미묘해.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잘 쓰고 있어요.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근데 그 창이 프로젝트 단위로 한 개씩 생기는 거죠.
네.
탭 단위로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되게 멍청하게 계속 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냥 저도 수직 패널 형태로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수직 패널은 안 하고, 오히려 고스티를, 오히려 탭을 안 쓰고 옛날처럼, 그냥 고스티 하나를 계속 윈도우 새로 띄워서, 맥에 스페이스 기능이 있잖아요. 스페이스
왔다
기능에.
왔다.
모니터가 두 개면 이쪽에다가는 그 띄우고 이쪽에 에디터 띄운 다음에 그냥 통째로 왔다 갔다 하면 통째로 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
그것도
수직 패널 하면 애가 또 이쪽에 가 있으니까 여기 브라우저도 떠 있을 텐데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수직 패널이 그 컴팩트함이 있던데요. 약간
수직 패널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돼요.
그 아니, 윈도우즈로 하면 약간 옆에 뭔가 약간 두께가 좀 있잖아요. 두께감이 있는데
아니요,
수직 패널이
두께가 얇아요. 고스티 얇아요.
두께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수직 패널 단점이 뭐냐면 젤리제이 세션에도 그냥 막 끊어도 되긴 하는데 사실 깔끔하게 끊고 가는 게 좋거든요. 마지막에
아 이에 그러면 그 쉘을 다 닫아버리는 그
그렇죠. 그냥 디태치해놓고 저는 가는 편이라서
그리고 그 뭐냐 지금 얘기하면 생각난 건데 커서를 더 안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건 것 같긴 해요.
뭐요?
그 커서가 여러 개 막 띄워놨잖아요. 죽으면 좀 타격이 커.
커서가 갑자기 메모리 죽거나 컴퓨터 내가 커맨드 Q 눌러서 죽잖아요. 근데 클로드 코드는 뒤에서 계속 일하고 있단 말이죠. 젤리제이나 이런 팀웍스 세션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 제가 원하는 그 셋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셋업이 이게 초기 세팅도 있지만 작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창 배치라든지. 근데 그게 깨지면은 작업 흐름이 다 깨져. 커서 같은 거 특히나 한번 죽으면 아 이거 언제 또 아까 어떻게 돼 있었지 막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젤리제이로 이렇게 하나 띄우고 뒤쪽에는 그 서버 시작하는 패널 하나 띄우고 그 젤리제이 세션 안에서 이쪽에는 디버깅하는 거 띄우고
젤리제이는 고스티 죽어도 살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엄청 큰 타격은 없어요.
컴퓨터만 꺼지지 않으면.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젤리제이 서버가 마지갈 때가 있어.
그래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제가 원래 좀 팀웍스 때부터 엄청 헤비하게 쓰긴 했어요. 막 젤리제이 100개씩 떠 있어.
왜요?
약간 크롬 쓰시는 거 보면 알아요. 크롬도 창 엄청 많이 띄우거든요.
후지증후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요. 크롬도 탭 엄청 많이 띄우거든요.
이거 제가
왜 안 끄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 포맷이 있거든요. 1번에 이맥스 띄워놓고 2번에 못 띄워놓고 그 탭을 이렇게 는 이 팀웍스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팀웍스가 프로젝티블로 한 다섯 개 10개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제셜이 제셜 계속 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일부러 강제로 띄우진 않고 저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띄우는데 어쨌든 프로젝트가 한 다섯 개 10개면 그거 젤리JS처럼 굳이 닫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거기 들어갈 때 오히려 그거는 해요. 오히려 클로드가 떠 있는 패널을 죽였다가 다시 시작해요. 왜냐면 클로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그게 계속 떠 있으면 과거 버전이니까 오히려 걔를 죽였다가 띄우긴 해도 확실히 젤리J랑 하면 저는 그 수직 패널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완전 앞으로 모든 아이디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게 막 한 시간씩 띄워놓을 때도 있, 그 계속 이터레이션 돌면서 한 데도 있다고 하셨죠.
근데 아이디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젤리데이 같은 거밖에 안 돼요. 내가
저는 길어봤자 제가 5분 거는, 10분이라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커서도 에이전트 모드 중간부터 밀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랬는데 엔티그라피티의 모드가 두 가지잖아. 에디터 모드가 있고 맞아요. 에이전트 모드가 있는데 에이전트 모드가 메인인 것 같다고. 근데 에이전트 모드? 걔는 좀 모르겠는데 커서의 에이전트 모드는 사실 백그라운드랑 로컬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백그라운드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그 커서를 끄면은 다 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백그라운드 돌고 있죠. 서버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니, 어떻게 띄우고 있다면
에이전트 커서가. 모드로 하면은 그래요?
아, 그 에이전트 모드에 약간 구름 모양인가 하는 거 있어가지고 클라우드처럼 네. 그걸 모드로 켜면은 리모트에서 도는 거예요.
아, 그건 몰랐어요.
그 리모트 도는 게 있는데 그거를 중간부터 강조해가지고 에이전트 패널을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한번 왼쪽으로 옮겼나? 창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저도 코덱스 한참 열심히 서브를 했었거든요. 코덱스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 오픈 AI에서
맞아요, 맞아요.
한 그 그 웹 서비스로
200불짜리 막 결제해가지고 막 그쵸? 써보시고 그랬었잖아요.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본질은 CI예요, 완전히. 본질은 CI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되려면은 걔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추측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다 명령 한 줄 한 줄 잘 써줘야 돼요. CI처럼. 근데 코덱스도 그렇고 이 커서도 거기 설정 어디 들어가면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막 프로젝트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통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실제로는 되게 쓰기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리모트에서 잘 돌게 만들려면 CI여야 되는데 CI는 또 로컬보다 훨씬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여기서
그럴 바에는 내가 로컬에서 멀티로 돌리지.
여기서 말하는 게 로컬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진짜 리모트 컴퓨팅, 야, 클라우드 컴퓨팅 가서 도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뭐,
몰라. 코덱스도 그렇고.
코덱스는 그런데 커서가 그런.
커서도 그런 게 있고. 커서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자동완성이랑 코드만 짜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코드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딱 해보면 알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죠.
결국엔 얘가 심지어 서버까지 하고. 웹프라도 띄우고 막 이렇게 돌아야지.
그래야 피드백 받고 다시 하는.
잘하는데 결국 그 환경 만드는 건데 거기서 좀 단점이.
근데 저는 엔티그라피티 커서나 이런 애들도 결국 백그라운드에서 로컬에서도 돌릴 수는 있는데 그럼 자기들이 처음부터 바닥부터 지금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클로드는 지금 젤리제이, 팀웍스나 이런 계속 유구한 OS랑 잘 통합된 애들이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그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결국 클로드 코드를 계속 쓰면 쓸수록 애가 일을 하는 시간이 지금 극단적으로 더 빨라지지 않는 한은 사람들이 결국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계속 클로드 크롬이든 뭐 클로드를 여러 개 띄우든 그래도 저는 그 세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커서를 잘 쓰려고 해도 클로드 코드 한 번만 쓰게 되면
그 윤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결국에는 사람의 집중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트로 돌렸을 때 장점은 리모트로 한 100개씩 돌릴 수 있어. 그럼 엄청 좋죠. 근데 사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 로컬에서 한 두 세션 정도 돌리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이제 그게 한계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내가 이해하는 그 컨텍스 유지하면서 보는 거는.
그래서 중간중간 개입해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터레이션을 돌게 세팅을 해놓고 최종 결과물만 보는 수밖에 없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 한 네다섯 개 세션씩 할 수 있고 중간중간 다 컨트롤하면서 하려면은 한두 세션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안드레 카파신가 그 사람도 지금 X의 이야기에서 막 도는 게 이거 도구를 잘 쓰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저도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엔 저도 계속 피드백 주면서 하는데 잘 되니까 이렇게 계속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고 계속 구현한 다음에 아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분 보니까 플랜 파일을 막 그 다운을 엄청 빡빡하게 짜니까 이게 오히려 그것도 스텝을 다 나눠서 짜니까 오히려 되고 마크다운 하나로 퉁치면 잘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 마크다운 잘 작성하고 마크다운 리뷰를 그냥 옵시디언 같은 걸로 마크다운으로 편하게 본 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짜지는 데만 집중하고 이게 이제 통으로 되는 거는 이제 오퍼스는 모델이
CP가 말하는 거는 생기는 거죠.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옵시디언 가서 내가 리뷰하고 그쵸. 다시 개선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옵시디언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내가 결국 클로드 코드랑 지금 해야 될 게 실제 코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앞에서 애가 계획 짰는데 사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이제 예전에 막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뭐죠? 그 뭐 엔지니어링 매니저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게 결국 이걸 계획을 잘 세웠느냐 그리고 그걸 리뷰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니어 개발자가 이제 그 계획 안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마음대로 구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비슷한 게 클로드 코드가 짠 계획을 보고 이걸 내가 고쳐주고 막 잘 잡은 다음에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면 그때 애한테 개발을 시키면 애가 3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할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무조건 배워야 될 것 같은 거지. 옆에서 제가 봤대. 내가 계속 피드백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내 한계가 약간 1점 몇 정도면 그것만 내가 잘해놓으면 내 한계가 뭐 10, 100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쉽진 않아.
스펙을 잘 짜고 그 스펙대로 구현하는 거는 뭔가 오프스 4.5쯤 되니까 구현 진짜 잘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그 제가 갈증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건 얘가 실행해보고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아 이거 뭐가 안 되네 이거 뭔 것 같은데 추측해서 다시 실행하고 이 이터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얘가 짜고 실행해주고 결과 보고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를 제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그거를 시켜야죠.
그거를 시키는 그러니까 게 진짜 모던한 이제 AI 개발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방법을 우리가 익혀가는 과정이고 사실은 모델이 진짜 똑똑해지면 그것도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 플랜 하나에서 한 10개로 쪼개면 일을 그 쪼갠 일 하나하나마다 이거가 완료되는지 계속 체크해서 해까지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스팁이나 이 스킬로 계속 지금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모델이 똑똑해져서 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걸 빨리 익히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빨라지는 거지.
제가 CP한테도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얘한테 답을 주지 말라고.
맞아요.
CP는 근데 많이 공감하셨을걸요? 응.
저도 얘한테 내가 로그 결과 주면 그거 보고 하고 나한테 또 로그 달라고 해, 확인하라 그래.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네가 서버 시작해서 네가 로그 좀 보고 하라고 하면 뒤에서 막 한 10분이든 20분이든 해서 어떻든 해내요.
아, 그 마인드 좋네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그를 앞으로의 코딩을 할 때는 이게 엔젤캠퍼스 얘기도 비슷할 수도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로그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로그를 지금 퍼다가 날랐는데 앞으로는 로그를 접근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주든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명령어를 허락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야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위터에도 몇 번 이런 얘기 썼었는데 진짜 개발 경험이 좋은 게 저는 이제 요거 만들면서 요거 이제 LLM 많이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CNI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지금도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CLI 세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동작해요. 완벽하게 동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웹페이지를 만들면은 이 웹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판단 잘 못해. 그리고 이미지를 갖다가 찍어도 스크린샷 찍어도 잘 못 봐. 약간 그 집중력의 한계 같은 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여기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게 여기 분명히 하얀색인데 검정색이래. 그런 식의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CLI는 명령어를 쓰는 것도 잘하니까 얘한테 짜라고 한 다음에 그 명령어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직접 실행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리뷰를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네가 이 리뷰를 보고 고쳐 라고 하면 진짜 그 무한 반복이 돼요. 피드백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CLI가 전형적으로 로컬에서 하는 거고 명령어랑 텍스트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텍스트로만 움직인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로컬에서 돌고 훨씬 빠르죠. 근데 리모트 리소스로 가면 느려져요, 이게.
뭐 느려지긴 하죠. 네. 근데 리모트? 그것도 빠르.
리모트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에 배포해 놓은 거를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 근데 그런 것도 그런데 그냥 일단 CLI 프로그램 만든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 아,
그건... 근데 저는 그 CLI 프로그램이 명확한 게 그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려왔던 그 IO 인풋 아웃풋이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근데 웹 브라우저는 있긴 있는데 얘는 약간 그게 애매한 거지, 판단하기가. 근데 이것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테슬라 FSD처럼 그냥 난 무조건 비전으로만 할 거야, 코드든
좋아질 뭐든. 수 있죠.
그게 되면 확실히 다른데 지금은 약간 그 비전 판단 능력도 그렇고 약간 부족해서
조금
그런 게
어렵죠. 아닌가? 브라우저 연결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어렵고 막 안티그라피티도 제미니 3 프로가 엄청 잘한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막상 써보면은 아직 잘 못해요. 왜냐면 그 LLM이 가진 한계가 극복된 게 한 개도 없어. 결국 오프스에서 어려운 거 똑같이 못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HTML 통째로 보면은 이게 못해요 어차피.
왜요?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에 그 크롬 연결하는 거 생겼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쓰는 사람들은 초기부터 썼어요 클로드 코드. 초기부터.
아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전용 브라우저로 떠서 로그인도 안 된 그런 격리된 환경이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 발표한 거 보면 내가 지금 있는 그 클로드 회사 거 내 거 계정 로그인한 그 프로필을 쓸 수 있어서 그걸로 테스트.
저는 그거는 뭐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낄 때 그냥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HTML 일단 잘 못하는데 왜냐면 그게 사람도 HTML 할 때 이 태그가 끝났는지를 그 ID 도움 받아서 알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못하니까 엄청 기본적인 것도 또 태그 닫힌 것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을 계속 망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얘한테 제대로 시키려면은 테일윈드나 그 리액트 같은 걸 써야 더 잘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HTML 더
사람도 못해.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사람은 태그 틀린 거 정도 잡잖아요. 얘는 근데 그 망쳐놓으면은 내가 찾을 수도 없어. 태그 어디 빠진 거야 대체? 디자인이 막 이상해지고 있어.
아니요 원래 HTML은 태그 빠져도 잘 도는 그게 현실이죠.
디자인이 깨지잖아요. 디자인이. 네? 디자인이 어딘가 뭔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안 깨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티그라비티 쓰면서 저는 그 똑같이 실망감을 느끼니까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안티그라비티 미쳤다 그런 감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쳤다. 아마 그 미쳤다라고 하는 그 특정 태스크가 있나 봐요. 그냥 진짜.
근데 그 특정 태스크가 뻔한 웹페이지 랜딩 페이지 만드는 이런 거였거든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랜딩 페이지 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약간 수준이 원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죠.
약간 나균님의 디자인이 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나균님은 그 44비츠 로고도 굳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상하게 만들어서 폰트도 아니고 약간 그런 감성을 이해 못하는 거지.
폰트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죠.
그 안드레 카파시 이야기 좀 해줘요. 그 예. 원문은 못 보고 그래가지고
안드레 카파시가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프로그래머로서 자 본인이 지금만큼 뒤처졌다고 느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업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코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등장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만 하면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실력, 내 스킬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앤드류 캐피시가 사실 테슬라 CTO가 그랬었잖아요, 거기.
몰라요?
테슬라의 최고 기술자가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드도 엄청 잘 짜는데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기술을 또 언급을 했는데 새로 정복해야 할 또 하나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레이어가 생겼고 여기에는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 프롬프트, 컨텍스트, 메모리, 모드, 권한, 도구, 플러그인, 스킬, 훅, MCP, LSP, 슬래시 커맨드, 뭐 워크플로우, ID 통합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레이어가 생겼다. 그래서 기존에 기존의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세계에서 뒤섞여 들어왔고 근본적으로 확률적으로 오류가 있고 불투명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를 이제 아울러 가지고 모델을 구축해야 해서 작업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강력한 외계 도구가 아무 설명서 없이 나눠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내야 하고. 그 사이에 업계 전체는 규모 9에 달하는 대지진을 흔들리고 있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소매를 걷어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트윗을 하니까 이제 또 개발자들이 이게 공부할 때가 됐나 보다. 그래요? 이 자극을 주는 트윗을 했고 여기서 언급한 것들이 새로 해야 되는 것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비슷하게 저도 비슷한 감정 느꼈던 것 같고 뭔가 뭐 뒤처지는 건 그냥 뒤처질 수 있는데 뭐 개발 코드를 몰라서 젊은 분들이 조금 잘하는 수준이면 그냥 그건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아키텍처나 이걸 잘 짜면 되지라고 하는데 요즘엔 너무 그게 좀 심한 거지. 이대로 있다가는 아예 일하는 방식 리뷰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또 마지막에 그게 공감된 게 외계 도구가 설명서 없이 떨어진 것 같은 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뭐 옆에 보면 이 사람은 잘 쓰고 있고 나만 못 쓰고 있는 것 같고 잘 쓰는 사람들 보면 같은 도구를 쓰는데 수준 격차가 너무 심한 거지. 그래서 이걸 빨리 못 배우면 완전 뒤처질 것 같아서 이게 약간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께 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거 느끼나 싶다가 사람들이 아, 이 대단한 사람도 나랑 똑같이 느끼고 싶구나라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
그리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다시 되짚어 보면 안드레 카파시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커서를 쓴 것도 캐페스 때문이에요. 캐페스가 트위터에 커서라는 아이디가 좋대.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근데 저는 그걸 느끼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바이브 코딩 어쨌든 다 모델이 하는 거지. 이게 스킬이 뭐가 있어. 그냥 잘 짜면은 그냥 잘 던지면 잘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캐페시쯤에서도 봐도 이게 실제 잘하는 사람이 이 아까 언급한 것들을 잘 쓰면 훨씬 더 강력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명시적으로 말하니까 저한테는 좀 더 충격이긴
그러니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델이 잘하면 언젠간 되는 건 맞는데 그게 1년 후면 그 사이에 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그 저 스킬이 조금만 있어도 혹은 그런 모델이 잘하는 시대 와도 애도 어차피 이 결국 이 그 서브 에이전트나 막 이 개념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걸 잘했던 사람이 이 개념을 알고 똑같이 시켜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이제 새로 시작한 사람이랑 차이 나는 거지. 우리로 치면 옛날부터 코딩 진짜 잘했던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돼도 그 개념이나 이걸 알고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이스컬에 뭐 인덱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끝나버리는 느낌?
좀 그런... 그래서 뭐 아까 그냥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 AI로 코딩할 때 그냥 프롬프트로 될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션 도는 게 아니라 그쵸. 뭐 아까 뭐 HTML 같은 거 만들 때 메인 그 컨텍스트에서 뭐 이 컨텍스트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일정 부분을 서브 에이전트로 보내서 서브 에이전트가 끝내 결과로만 뭐 맞아. 보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스킬이 필요한가? 뭐 그런 약간 상상이에요. 혹은 얘가 뭔가 항상 실패하는 구간이 있으면 스킬스에 좀 적어놓고 그리고 뭐 슬래시 커맨드를 좀 만들어줘가지고 얘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서 이거
근데 보면서.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얘기해보자면은 저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슬래시 커맨드 그냥 프롬프트 템플릿 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가 있죠? 서브 에이전트는 뭐 에이전트 나누는 거니까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스킬은 그냥 동적 룰 그냥 룰인데 필요할 때 가져오는 룰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여기 말한 10배 엔지니어가 지금 나겠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건 이 지금 이 개념들이 생각보다 심플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 컨텍스트 에 있어서 이것들이 왜 쓰이냐면은 지금 우리 그때 나왔던 해리가 그 지금 스킬이나 룰이나 지금 서브 에이전트는 스킬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왜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컨텍스트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원래 해리는 그거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소넷을 100만 토큰 썼었거든요. 소넷 100만 토큰 쓸 때는 그 부족함을 잘 몰랐던 거야. 그 서브 에이전트를 그때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오퍼스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소넷 100만 토큰에서 오퍼스 20만 토큰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소넷 100만 토큰이 오퍼스 20만 토큰보다 한 10배가 많아요. 5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버퍼랑 기본적으로 룰이랑 차지하는 것들을 빼면은 한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10만 토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얘는 90만 토큰을 쓸 수 있어. 그러면은 9배가 많잖아요. 사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런 환경에 쓰니까 이게 부족해지니까 이걸 아껴야 되는 거야. 메인 에이전트에서 메인 우리 스레드에서 돌아가는 작업에서 방해받지 않고 서브에 가서 모아온 다음에 그리고 룰에 있는 그 토큰도 아껴가지고 스킬 할 때만 가져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노하우가 얘가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냥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거죠. 많은 거지 생각보다
저는 100만 토큰 되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라고
결론은 아니야. 그거예요. 저도 아니야. 그렇게
저는 100만 토큰이 돼도 해결 안 돼.
근데 저도 이 앞에서 말한 스킬들은 결국 후에 모델이 알아서 할 것 같긴 해요. 얘가 딱 봐서 내가 서브 에이전트를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알아서 서브 에이전트 쓰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모델이 알아서 하는 건 맞는데 저도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보면 오토매틱이랑 스틱이 있으면 스틱이 진짜 잘해도 오토가 대부분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스킬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스킬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단위로 스킬이 모이는 것 같아. 처음엔 저도 프로젝트 단위라고 생각했는데 프로젝트 단위 스킬도 있는데 사람 단위로는 이게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배님 만들어준 슬래시 커맨드 보면 스마트 커밋 이런 거. 근데 커밋 하나에 컨텍스트가 다섯 개 차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다섯 개 시켜버린 거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다섯 개 작업으로 나눠서 커밋 해주거든요.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 만들어 쓰는 게 보면 제가 이거 막 얘랑 플랜 짜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옵시디언 폴더에 저장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얘가 그냥 대충 하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옵시디언 그 폴더나 이런 거 대충 내가 써놓은 게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빨리 저장해줘요. 또 제가 기덥도 GH툴 써서 회사 레포 받아서 특정 제가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쪽을 뭐 이쪽 폴더 구조에 맞춰서 다 클론 받은 다음에 요즘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란 서비스 하나도 한 다섯 개 여섯 개씩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받고 이걸 통째로 프로젝트 분석해서 저 이거를 스킬로 해놓으니까 확실히 훨씬 편해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다 쳐야 돼 일일이 매번. 뭐 복붙해서 예전에 낙교님 보면 맞아. 그 매크로 같은 거 뭐 그 스니패트 했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이게 쌓이면 저도 처음에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지 막 했는데 옆에서 하고 하는 거 배울수록 이게 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옵시디안에 마크다운 쓰라고 하고 기덥에서 예전에 클론 받고 하는 것도 아 이거 어떻게 쓰지 이거 언제 다 쓰지 하다가 그냥 기덥에서 뭐 중고차 뭐 부동산 프로젝트 클론 받아서 아키텍처 여기 어느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해봐 하면 그냥 하더라고. 컨텍스트가 확실히 줄어든 거 맞죠. 그리고 속도도 압도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단순 컨텍스트 문제가 아니라 속도도 훨씬 빨라지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 아까 말한 서브 에이전트 이게 계속 쌓이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서브 에이전트도 잘 쓸 수 있으면 아까 제가 기덥 기준으로 하면 아까 6개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뭐 부동산 프로젝트면 6개 프로젝트 받은다면 그걸 일일이 돌고 있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서브 에이전트 5개가 나눠서 그 프로젝트 5개를 각각 분석해서 올리면
잘할 수 있죠.
훨씬 빠르겠죠. 약간 그런 스킬들을 잘 쓰는 사람을 보면 계속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계속 커서만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약간 내가 잘하나? 이러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커서가 가진 한계가 있긴 하죠. 그냥 커서가 쓰는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커서를 쓰든 클로드 코드를 쓰든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 퍼포먼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커서로는 아직 스킬이나 뭐 이런 서브 에이전트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나온 툴들 자체가 이거 자체가 다 그냥 클로드 코드 생태계예요.
맞아요. 네. 이번에 스킬인가 뭔가 그것도 저기 공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 공식이요?
스킬스 MD인가 그 스펙이 뭐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코드 에디터들끼리 쓰는 뭐 그걸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근데 클로드 코드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클로드 코드 시대야.
그건 맞죠.
저걸 맞다. 빨리 배워야 저도 그래도 계속 배워야 되는데 이게 막 감이 안 오는 거지. 배워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옆에 해리 하는 것도 보고 해리가 그냥 하면 되는데 해서 난 그냥 했는데 안 되는데 해서 물어보면 본인 뇌에 그 다음 프롬프트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 못한 거지.
저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SRE 팀 몇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팀 내에서 팀원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냐고. 근데 서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CP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모르니까 서로 얘기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왜 그 얘기가 궁금했냐면은 지금 약간 그 메타적인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잘 쓴다가 아니라 얘가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프로젝트 안에서도 뭔가 CP도 그 얘기 했잖아요. 룰 잘 잡혀 있는 애들은 그냥 가서 하면 되더라.
맞아요.
프로젝트 여러 개 보시니까. 근데 룰이 안 잡혀 있으면 일단 처음부터 좀 삽질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프로젝트 단위나 팀원 단위에서 이게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단위에서의 논의나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되게 초기 단계? 그냥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통계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많이 쓴다고 그 팀이 많이 쓰진 않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지금은 약간 산발적인 느낌? 그리고 CP가 말한 것처럼 이제 개인 단위로 모으는 것도 맞긴 한데 사실 팀 단위에서 하나 오픈해 주면은 바로 또 이득 볼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는 팀이 있고.
지난번 때 팀 단위로 제일 많이 쓴 게 지금 여기 경영 정보 시스템 팀이야. 멤버들이 다 상위에 올라와 있어. 근데 저도 가면 이해차라 하면 확실히 아까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만든 피보드라는 시스템인데 그 해리도 지금 휴가 가기 전에 했는데 자기도 휴가 가기 전에 그걸 만져야 되는데 그걸 최근에 안 만져서 이해차에 있는 이 룰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멘붕이 오는 거야. 지금 여기 했던 거 그대로 여기에 저 세팅을 해야 내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지. 약간 옛날로 치면 개발 환경 세팅 하나도 안 돼서 개발을 못 하겠다고 느끼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템플릿을 만들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또 생각이 바뀔 게 템플릿을 만드는 뭔가 그 프로세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든지 가서 초기 셋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그 셋업이 아직은 이게 자리 잡히면 그게 되는데 지금 계속 바뀌어서 아까 해리만 해도 결국 이해찰 저도 들어갈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뭐 스킬이 들어가 있고 갑자기 뭐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확실히 하루하루 바뀌는 게 워낙 빨라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매번 할 때마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팀 안에서도 공유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바뀌었는지 잘 몰라.
그렇죠. 근데 그냥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단위로 돼 있으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돼.
갑자기 이상한 스킬을 써. 네. 갑자기 브라우저 스킬을 막 쓰고 있어.
갑자기 이거 막 브라우저에서 갑자기 뭐 테스트 하고 있어.
나는 잘 돼 근데.
난 테스트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막 브라우저 뛰어서 테스트하고 막 그거 뒤에서 돌고 있고.
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좀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서버가 있어도 그 브라우저랑 연결하는 것도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셋업을 조금만 잘해줘도 얘가 에러가 잘 안 나요. 근데 그거 셋업만 안 해주면은 계속 에러 나고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느끼는 게 그 예전에 초반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막 개발자가 직접 못 짜게 하고 AI 통해서로만 짜게 해라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그런 회사가 있었다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팀들이 있다고 막
AI로만 짜라?
AI로만 써가지고 작업해라. 직접 그래요? 짜는 거 다 하지 마. 키보드 잡지 마.
원래 초반에 그렇게 과하게 가는 사람도 있죠.
초반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뭐 지금 와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기본적인 앞으로의 멘탈 마인드는 내가 짠다가 아니라 얘가 짜게 만드는 게 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강제로 시켜도 되는 건 아니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애가 미래다라고 해서 그 테슬라 FSD 계속 이야기하는 걔랑 비슷한 거야. 자율주행이 미래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나도 이걸 고치려는 사람이 있고 사고가 나면 거봐 역시 자율주행 안 되잖아. 그만둘 각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강제로 시켜도.
그래서 진짜 지금 FSD를 만드는 거에 집중해야지 운전을 편하게 하는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뭐 그쪽 방향도 맞을 수 있고 이쪽도 있는데 누가 맞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FSD를 하게 하려는 마인드셋처럼 그냥 에이전트가 작업하는 수 있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시기가 맞아요.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미래일 가능성.
제가 올해 초부터 얘기했던 그거였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나균님이 선구자적 이 마인셋이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진짜.
네.
그게 뒤에 노가다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 처음에 와서 환경 세팅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안 돼요 그게.
그렇긴 하죠.
저도 그리고 나균님이 트라이 한 것 중에 이제 포기하신 것도 꽤 많잖아요. 뭐 코덱스도 있었고.
아,
네. 오픈, 이게 미래다
싶었죠.
이게 네.
코덱스는 그 O3를 너무 좋아해서 O3의 코딩 버전이라고 하니까 아, 자,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근데 이것도 누가 테스트를 해줘야지 좋은 게 남았을 때 클로드 코드 넘어갈 때 넘어가지. 아무도 안 하면은 계속 커서에 남아 있는 거랑 비트 커서도 잘 되는데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드레 카파시 얘기도 재밌고 그 누구죠? 누구죠?
아, 뭐.
엔트로피.
엔트로피인 거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 다리오 아모데이?
예, 네, 맞아요.
맞나요?
그리고, 잠깐만.
그분이. 다리오 아모데이 맞아요?
네, 다리오 아모데이.
그분이 올해 초인가 코딩의 90%는 뭐 6개월에서 1년이면 대체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올해 연말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네, 근데 의외로 되게 잘 맞아떨어진?
네.
그런 건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느낄 때,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반대로 프로그래머가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도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AI가 코딩을 많이 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 오히려 외부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사실 직접 해보면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지식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스킬도 필요하고 마크다운 잘 작성하고 아키텍처 잘 잡아줘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네.
저희 상상에서는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이 에이전트가 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만들게 세팅하고 이터레이션 루프 만들고 이런 거 한 축이랑 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버 운영에 대한 서비스 운영에 대한 한 축. 요게 앞으로 그 이 소프트웨어 조직의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코드 자체를 짜는 거는 좀 없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체도 취미로 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내연기관 비교하는 게 전기차의 FSD 시대가 오면 중간에 애매한 데는 없어져도 수동의 내연기관에 막 12기통 이런 건 살아남을 거라니까요. 그 재미가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의 그 막 이상한 소리를 듣는 재미가 있을 그런 영역은 남을 거라는 거지 또.
저는 이제 메인스트림의 변화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저의 상상력에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말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니.
근데 그거는
일부 맞죠. 일부 맞지.
아 쉽진 않다.
근데 뭐 간단한 거 CLI 짜고 하는 거 일부 클로드 코드 프로그래머 아니어도 혹은 ChatGPT 안에서도 앱 짜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죠.
맞긴 한데 제가 느낄 때는 그것도 잘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불만족을 계속 가지고서 프로그래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지 내가 얘한테 시키죠.
근데 그 기준이 아니죠. 애매해요. 낙교님도 알겠지만 예전에 R이나 엑셀로 코딩하던 사람들이 있어. 그거 완벽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엑셀로 코딩.
그러니까 그것도 완벽한 프로그램이긴 하잖아요.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그 PM 분들이 개발자 동료와 일하는 것처럼 개발자 동료한테 부탁해가지고 개발 나오고 결과 보고 피드백 주고 그거 다시 그 피드백 다시 개발하고 이거 계속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멘탈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CP도 알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거 간단하게 해보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데이터 건수로 보면 이제 몇백만 건 넘어갔어요. 근데 PG에다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포스트그레스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컬럼별로 인덱스를 한다든지 조회를 할 때 느려지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항상 그런데 읽기와 쓰기의 그 대결이잖아요. 어디서 비용을 소모할 것인가. 그럼 인덱스를 막 미친듯이 걸어놓으면은 업데이트를 쭉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럼 이제 뭐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든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게 들어가는 순간 이게 개발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아니죠. 그냥 넣을 때 오래 걸려. 왜 오래 걸리니? 지금 인덱스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걸로는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그 플랜하고 그 DB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뭐 로우 카운트 보고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그 컨셉을 알아야지 이 최종적인 결과물이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계가 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오히려 클로드 코드 안 쓰고 한 분들은 미래를 너무 멀리 보고 클로드 코드로 자동화를 했는 사람은 요 가까운 요거를 딱 보는데 FS도 비슷해요. FS 써본 사람은 여기를 보고 대충 잘할 거라고 말하는데 안 써본 사람들은 그냥 집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와갖고 막 픽업하고 막 이런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까 말한 대로 언젠가 되는 건 맞지. 근데 언젠가. 근시일 내에 이 각이 딱 나오는 안에서는 아까 운영도 저는 PG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아까 PM이 갑자기 시키냐고 하면 지금 개발자가 시키는 것도 잘 못하고 이거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PM도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PM은 PM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쪽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사람이 가교가 돼서 이거를 잘 변환해서 필요한 일, 안 필요한 일 이렇게 하면서 구분해가지고. 시키는 거잖아요. 적당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계속 어느 정도 꽤 오래 갈 것 같다?
공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이 몇 개 프로그램은 분명히 만들겠죠.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근데 이제 이게 완전 대체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다른 느낌인 거죠.
작거나 뭔가 특수 목적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만들기 쉽다. 그런 게 한 방에 나오거나 그런 것도 오히려 그렇죠. 가능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프로덕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오히려 프로그래머만 가능하다고 느끼긴 하고 저는. 그래서 약간 지금이 프로그래머가 제일 빛나는 시기라고 느끼긴 해요. 저는 그렇죠. 프로그래머 제일 잘 쓸 수 있고
프로그래머 한 명이 100개 일할
100개까지는 100, 잘 모르겠어요.
100배 할 수는 있어도
100배까지 모르겠지만
PM이 1점 몇까지는 할 수 있어도 지금은 잘 쓰면 프로그래머 한 명은
훨씬 잘 쓸 수
있어요. 10배, 100배? 막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황금의 시기일 수 있지.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10년 후에 모델이 너무 발전하고 하면
똑같아질
그게 약간 격차가 이제 뭐 10배, 뭐 20배 차이로 줄어들 수는 있죠.
저도 완전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오픈마인드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게 있을수록 스택 선택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루비 온 레일즈, 저는 루비 온 레일즈 좋아하지만 루비 온 레일즈를 하면은 장고를 쓸 이유가 없어. 우리 비슷한 것들 아니면 뭐 굳이 타입스크립트로 내가 그쪽 ORM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ChatGPT랑 스택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짜고 싶은데 뭘로 짜는 게 제일 좋을까? 그리고 해도 돼. 해도 되고 내가 짜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해도 되고 거기서 좀 커스터마이징 해다가도 훨씬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기본 개념 자체가 막 완전 틀리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 플레이라이트야, 플레이라이트를 건드리기 쉬운 게 파이썬이나 노드야. 굳이
그쵸.
예전에는 루비로 잼을 래퍼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지금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그냥 본으로 짜면 걔가 베스트 프랙티스고 뭐 애초에 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있죠.
그런 거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약간 어떤 어려운 걸 딥하게 보는 거 말고 또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때 AI가 너무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해보고 한 방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거기 빨간 줄도 뜨고 뭐 에러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빨간 줄 이거 뭐니 뭐 에러 나는 거 이건 뭐니 무슨 뜻이니 이렇게 막 한번 매번 티키타카 해보면은 좀 컨텍스트도 생기고 그럼 이거 곧잘 뭐 만들고 싶은 것도 좀 만들 수 있고 진짜 메이커로서는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 같긴 해요.
생산성이 약간 극대화돼서 지금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늘어나고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지. 미국 기준으로만 봐도 미국도 예전에 사람 무제한으로 뽑듯이 해서 늘려왔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은 반반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많이 뽑으면 안 된다?
뭐 미국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다.
네, 한국은 약간 어차피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뽑으면 안 된다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막 예. 근데 원래 막 미국은 확 뽑은 다음에 확 줄여버리고 막 이거 부담 없이 하던 애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느끼는 거.
한동안은 그거였어. 한동안은 우리 AI GPU나 사거나 뭐 투자해야 되니까 사람 덜 뽑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채용규 시장은 잘 보진 않았지만
네. 이거 네드팍님이 며칠 전 인텔 창업자의 옛날 책에 10배 반복점을 잘 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0배 반복점이 막힌
근데 지금 그 시점이 애매한 것 같아요. 결국 아까 뭐 저도 트위터에 떠돌아다니던 거라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AI 버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이렇게 써보면 예전에 IT 버블도 있었죠. 98년도에. 그때는 확실히 버블이 맞긴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버블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제시했던 장밋빛 전망들이 다 결국 사실이었지. 잠깐 그 사이에 잠깐 내려왔다 올라온 거지. 틀린 방향은 아니었잖아요. IT 버블조차도. 저는 AI도 지금 우리가 써보면 이게 전혀 버블이 아닌 것 같은 게 내가
그쵸.
일을 할 수 있었던 걸 확실히 나만 해도 지금 당장 2, 3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리 버블이어도 더 높아질 일밖에 없어서 버블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도 100X까지는 모르겠고 최소 10X는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모바일 제가 이제 겪어본 것만 해도 뭐 98년에 이제 IT 그때 학생이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이죠 정확히는.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뭐 이거 오는데 이 앞에 세 개 합친 것보다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좀 자본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앞에 시장은 자본이 없어도 어떻게든 좀 해볼 여지가 있고 막 비벼볼 수 있고 아이디어가 빛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AI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죠. 네.
거의 뭐 지금 뭐 모델은 저보다도 했어. 그럼 클로드 코드 같은 애들이 그냥 이길 수 있냐 하면 아닌 것 같은 거지. 클로드 모델 잘 만들어도 인퍼런스에 밀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뭐 엄청 과잉, 뭐가 과잉인지 모르겠지만, 과잉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가치가 과잉인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투자나 어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그렇고, 그럼 계속 있잖아요. 그 챗GPT도 최근에 뭐, 오픈 AI도 최근에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뭐, 나왔죠?
뭐 우리 위기라고 이제 모델에 집중해야 된다고. 한동안 또 그런 얘기 하고.
근데 뭐 10배 변곡점, 100배 변곡점 맞는 것 같아요. 커서 같은 애들 막 30명인데 그렇게 막 그렇죠. 엄청난 성공 이뤄내는
그런
거 보면
것도 그럴 수 있죠.
이미 산업적으로 좀 그런 거고.
그리고 모바일 예시가 그거였잖아요. 인스타그램 42명으로 1조 같이 만들어냈다고.
그 지금 커서가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죠. 사실 5년 전이었으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엔지니어 한 명이 100배 잘하는 사람 있고 한 배 하는 사람 있고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런 말을 해도 사실 그건 뭐 언어 만들거나 OS 만들거나 이런 특정 사람의 약간 한정된 이야기지 대부분은 실무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한 명이 막 100배, 네. 10배도 쉽지 않은 세상이었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해서도 근데 지금은 왠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뭐 한 잘해도 한두 배 이건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50배까지도 잘할 그렇죠. 수 있다 그 얘기했었죠.
그런 엔지니어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아까 말한 안델 케페시가 말한 그런 도구 뭐 AI 같은 거 잘 레버리지를 잘하면 진짜 몇십 배 빠르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지. 여기에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내가 그냥 엔지니어라고 가만히 있고 AI가 된다고 갑자기 그러게 되진 않고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지.
근데 AI 이 변곡점은 너무 어려운 게, 예를 들어 뭐 아이폰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아이폰 뭐 배워가지고 개발하면 돼? 이거 뭐 클라우드로 가면 이제 클라우드로 공부하면 되는 건가? 했는데 AI는 나를 대체한다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아니면 안드레 카파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계속 그 스킬을 늘려야 되고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모바일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한 번에 온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겪어봤을 때는 아이폰 나왔을 때 아이폰 한국에는 늦게 나왔잖아요. 해서 3GS 터치밖에 못 샀는데
터치였다,
그 3GS. 터치 이제 저희 폴 샀을 때 저도 옆에 터치 사보고 그걸로 테스트해보고 막 해보고 하고 그 흐름이 실제로 막 이어지고 막 클 때까지는 한 생각보다 시간이 있어요. 4년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그 테슬라 이야기한 거랑 비슷해. 계속 이거 안 된다, 이거 망한다, 뭐, 옴니아가 최고다, 뭐, OS는 역시 블랙베리지 그런 시기가 있고, 클라우드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15년 막 그때 한국에 서울 이전 AWS 없을 때도 AWS 막 잘 된다, 잘 된다. 그때도 한 5, 6년 비슷해.
그러니까
AI도 저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 마음에 조금 와닿는 건 많은데,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결국, 뭐 기간은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아 앞에보다. 그래도
좀 빠르긴 하죠.
저는 생각보다 네. 2년? 1년? 1년 이상? 이거 계속 있을 거다 그 기간이. 근데 그 이후에는 진짜 확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저는 오히려 이걸 배우기 진짜 좋은 시기인 것 같아. 그 이후에 사람들은 완성본만 보고 이야기하겠죠 계속.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배, 100배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일부 잘하시는 분들, 창업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창업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반반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나한테 좋고 경쟁자한테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다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앱 하나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옆에서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럼 거기가 그 앱 시장이 뭔가 그 낮은 앱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드는 앱 시장이나 플랫폼 기업들 말고 낮은 단계에서 그 씨름하는 앱 시장은 더 빨리 레드오션화 될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잘못 뛰어들면은 진짜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따지면 AI 토큰 많이 써야 되는 대로 가면 이거 자본 싸움이라서 예전에도 보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이 그래도 좀 레버리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자본을 조금만 투자해도 자기가 뭐 보여줄 수 있는데 토큰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창업했는데 지분이 1% 미만일 수 있어. 약간 컬리나 쿠팡만 봐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창업자 얼마 안 되거든요.
기분이 없어지죠. 네. 네.
사실 VC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좋은 시장일 수도 있죠.
그래도 클로드 코드 맥스가 있으니까 코딩 에이전트는 그래도 어째 비벼보겠는데.
그 사람들도 안 좋은 시장일 수도
근데
있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이 써야 되는 다 같이.
내 서비스에 AI를 넣겠다 이런 경쟁으로 가면 완전 자본 싸움이죠. 거기서부터
그쵸,
진짜.
내 서비스에 만약에 이게 핵심이 AI고 그걸 LLM 막 돌려야 돼. 그러면 막 잘 되는데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미투데이도 그렇고 그 전에 싸이월드 케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네이버 그 만방님이 만든 그 음악 서비스도 그렇고 결국 싸이월드도 그때 서버비 못 냈다 그랬거든요. 서비스는 잘 되는데 그래서 막 그 어디에 팔리느니 막 이런 이야기 했었다고 들었고 미투데이도 그때 진짜 잘 나갔는데 트래픽이 너무 크고 해서 결국 네이버에 간 거고 생각보다 잘 돼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예, 자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AI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토큰에 근데, 너무 의존적이면.
근데 그거 무서워서 안 할. 그 정도면 다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인수되거나.
대표는 돈 벌 수 있다.
난 어깨 레전드가 되거나 아니죠, 나쁘지 않아 그 정도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죠.
그러니까 잘할 수.
근데 그거를 똑같이 베끼는데 전혀 리소스가 안 들면 인수도 안 해주고 투자도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드오션화돼서 망하는 게 최악인 것 같고 그래도 뭐 토큰 저는, 아까워서 하면은 어떻게든 투자 받아서.
저는 그래서 약간 잘하는. 지금 그 베이스가 있는 기업들이 제일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그럼 맞죠. 네이버나 뭐 저기 뭐죠? 미국으로 보면 지금 페이스북, 구글 이런 애들이 확실히 수혜를 제일 많이 볼 것 같긴 하죠.
그리고 그쪽에서 또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빅테크 이런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쪽에 돈을 주고 많이 데려가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은 또 안 나갈 것 같아. 창업하러 많이. 약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은 나오긴 할 텐데
있긴 하겠죠. 예,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창업하는 거 좋은 그러니까 단점 있는 거 인정하는데 장점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예전에 창업하려면 그래도 팀에 서버 개발 한 명, 모바일 한 명 이 정도는 돼야
아니에요.
뭐
예전에도 그런 거 없었어. 예전에도 제가 서버하고 인프라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 원래 예전에 창업한 사람들 보면 아이폰 다 배워서 하고 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원래 예전에도 그랬어. 한 명이 다 서버하고 인프라하고 다 해야지. DBA도 여기 낙견님도 DBA 하고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DBA라니요?
장애남은 그냥 하는 거지 뭐 DBA를 뽑을 때까지 뭐 기다려요.
낙견님이 자기 DBA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어쨌든 혼자 할 때 생산성이 좋으니까 어쨌든 프로덕트를 내는 것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 있지
저는
않을까.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확실히 프로덕트를 내는 거 중요한 건 맞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처음에 창업하고 했을 때 옆에 그 예전에 저희랑 같이 있던 분이 만든 앱이 훨씬 퀄리티 좋았고 훨씬 잘 만들었고 거기 디자이너랑 엄청 잘하는 분들 많았어요. 결국 이거 꾸준히 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지 생각보다 저희도 그때 시기로 돌아가 보면 구현 자체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결국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지 그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지 구현 자체가 이거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현, SI 써가지고 막 하면 다 성공하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성공의 핵심 키가 구현이나 막 이쪽에 있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현에 시간을 덜 쓰고 그런 생각에
많이 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바꿔서
그럴 수 있긴 네. 하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혹은 AI라는 기능을 좀 레버리지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관심이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있죠.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정도의 장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예전엔 기술적으로 막 거의 불가능한 뭐 OCR이라고 치면 아예 할 수도 없었던 거를 네. 잘하게 된다거나 이런 건 확실히 이점이 크겠죠.
네.
랜드팡님도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AI, AI가 멀티 모델로 거대 기업들이 판을 키울수록 틈이 안 보인다.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AI로 뭔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없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 변형 같은 거. 근데 뭔가 온갖 거 만드는데 나노막 하나가 제일 잘해. 이런 느낌으로. 그쵸. 계속 대결 구도가 생기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지? 그렇긴 한데 제가 느낄 때 뭐냐면은 지금 ChatGPT를 쓰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건 뭐냐면은 ChatGPT가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데스크탑에 말하는 거죠?
네. 데스크탑이든 웹이든 저는 거의 웹으로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O3 때부터 그런데 무조건 띵킹 모드 최대한 길게 켜놓고 쓰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일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리고 ChatGPT가 지금 전 독보적으로 좋은 게 그 검색 도구가 너무 잘 돼 있어. 이게 클로드나 구글이 주는 만족감이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뭔가 얘네가 좋다고 해 써보면은 아 만족스럽지 않아. ChatGPT밖에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는 컨텍스트 끌어오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얘가 보는 거는 그 모델이 가진 지식이랑 웹에 있는 정보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에 대한 걸 진짜 못해. 나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글링 같은 게 너무 좋다니까 컨셉이. 글링 같은 거의 컨셉이 회사의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LLM에 넣어가지고 같이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은데 아 이게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고유 지식 같은 거 넣어줄 수 있는 거. 최근에도 뭐 세무 같은 거 제가 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얘가 세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왜냐면 얘는 그게 없어요. 실무자로서의 그 지식이 없어요. 근데 법전만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무도 처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결합하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 왜냐면 이거를 ChatGPT나 OpenAI가 다 가져가려고 처음 생각했었잖아요. 우리 인터페이스 다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사실 아무도 데이터를 안 줘.
그렇죠.
아무도 데이터를 안 줘. 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서비스를 잘하는 게 개발자일 거냐 세무사일 거냐 하면 세무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런 건 있죠. 네.
그래서 막 프라이빗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뭔가 기회의 여지가 보인다.
그거를 안 주는 거죠. 지금 딱 쥐고서 자기네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깃헙 같은 데도 되게 가져가기 힘들어요. 슬랙도 그렇고 여기저기 보면은 노션 너무 최악이고 여기저기 보면은 그 플랫폼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지식적인 것도 있고 걔네들이 그렇게 정보를 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ChatGPT가 긁어다가 막 할 수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닌 거죠. 모델은 똑똑한데 그렇다고 모델을 파인튜닝 할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서. 그렇잖아요.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메시지가 와서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모델을 파인튜닝으로 풀기보다는 이제 요 윗단의 지식 레이어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프롬프트 컨텍스트로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저 모델 전체를 또 학습시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를 쥐고 있는 시장이나 강한 플랫폼을 가진 애들은 희망이 있다. 아예 못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대로 안 하더라도 GPT한테 안 주는 게 얘네는 승산이 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예.
오히려 저는 구글 같은 데 봐도 구글 안에서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덕트 안에서 뭔가 잘할 수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 안에서 진짜 지식들을 연결하고 가치를 연결하는 게 잘 되는 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은 딱 거기 있지 않나?
아 근데 뭐 사실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챗GPT 빼고는 뭐 AI를 써서 막 감동적인 게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도. 그냥 뭐 노션 정도.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근데 우리가 모를 정도면 현실적으로 진짜 어디 많이.
아니 그러니까 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그때 윤이 중국에서 알려준 레드노트나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막 여자분들 이쁜 거 영상 만들고 하는 거 이상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영화 만들 때도 그렇고 CG, FX 이런 효과 작업하는 거 예전에 노가다로 했던 게 확실히 의미 있는 제품이죠. 이미 그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양지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쪽은 이미 제가 봤을 때 한 단계 넘어갔고 코드 쪽도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맞아요. 네. 코드 쪽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보다 안 느껴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골방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좀 그걸로 뭐 하려는 사람들도 섣불리 제품 만들기보다 이게 개발사 아까 저기 이제 너드빵님도 말했는데 응용 서비스는 앱 시장이 뭘 만들었어. 근데 막 멀티모델 애들이 다 해버려. 이게 뭐냐면 예전에 iOS 안드로이드에서 있었던 일이랑 똑같아요.
애플
iOS에서 뭐 재밌는데 재밌는 거 만들어. 그럼 애플이 그때는 그래도 2, 3년은 걸렸어. 2, 3년 후에 해서 애가 그 앞에 시장에 실컷 돈 벌고 딱 들어오면서 망하고 막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막 한 달 막 일주 막 이 정도인 느낌이
일주까지는 아니잖아. iOS 개발 준비 정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요. iOS는 1년에 한 번밖에 배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지금은 그렇구나. 뭐 모델이랑 애들이 막 그 챗GPT도 그렇고 뭐 내놓는 기능들이 막 주 단위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그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감동적인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캐릭터 채팅 뭐 그거 산업은 엄청 큰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도 그 리튼이랑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는 클로드 크롬이 엄청나게 그렇게 좋았는데
아 클로드 크롬은 좋았죠. 네. 네. 그 클로드 크롬 진짜 좋았죠.
챗GPT로 네. 굳이 검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네. 약간 카테고리 다르긴 한데 클로드 포 크롬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한국에서도 뭐 AI 서비스라서 무료로 제공하고 막 뒤에서 라우팅만 하던 애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확실히 클로드 크롬이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클로드 예전에 번역봇 이런 거 뭐 있었잖아요. 문법 잡아주고 클로드에서 아니 그러니까 크롬에서 막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글램마리 같은 거.
예. 사실 클로드 크롬 지금 하면 잘하거든요. 맞아요. 이메일 쓰라고 하면 진짜 잘 쓰건 이메일로 AI 잘 써준다는 서비스들도 많았어요.
걔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글램마리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든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거 쓰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은 쉽게 못 바꾸니까 근데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통합을 잘하면 사실 그래머리가 더 잘할 수 있죠. 왜냐면 확실히 UX는 편하니까 커서
그래머리 같은 건 거의 뭐 직격탄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걔는 인풋창에 바로바로 자동 완성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클로드 크롬이 어디까지 하고 스킬로 그걸 사실상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은 약간 아까 얘기했던 관점에서 보면은 고유 데이터가 아예 없잖아요.
고유 데이터 이제 요즘 프라이빗 데이터 뭐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니까
얘네는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깃허브나 슬랙이나 이런 애들은 그걸 잡고 안 놔주니까 그럴 희망이 있고. 좀 있는 거.
내가 대충 이 사람한테 뭐 대답해라고 했는데 애들은 대충이 뭐야 했는데 애는 깃허브 슬랙을 알아서 아 요거를 말하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런 의미는 아니긴 했지만
아 그런가요?
뭐 아무튼 네. 아무튼 아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회사에 붙어 있어요.
아 이게 결론은 알 수 없어. 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없어, 격변의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 너무 격변이라 오히려 이럴 때 확실히 시장이 열리는 것도 있는 것 맞고 좀 어려운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약간 눈치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커서로 맞아. 치면 이런 회사들조차도 지금 오히려 혼자 못 버티니까 저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커서 어디로 들어간대요?
아까 뭐 어디 인수된 거 아니었어요? 아까 아싸님이 뭐 쓴 거였는데 그거 아니었나요? 커서 말고 다른 회사랑 제가 헷갈렸나? 커서가 그래비티 산 거. 아, 그래비티 샀죠. 그래파이트. 아,
커서가 그래파이트를 샀다.
그래파이트. 아, 네. 그리고 제프레인도 뭐 어디 인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뭐 잘 된 거긴 하죠. 뭐 지금 좀 재밌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이후로 약간 정체돼 있다가 재밌어지고.
그리고 약간 저는 그러니까 창업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느낀 거 제가 그 정도까지 에너지 레벨 높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창업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엔 거의 진짜 제로긴 한데. 근데 뭔가 자잘한 거 만들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천국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뭔가 주말에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아 이게 제가 보면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만큼 코드를 짰지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짰는데도 결과물이 안 나와.
맞아.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주말에 대충 시켜놓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씩 동작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는 건 너무너무 즐겁죠.
저도 예전에 개인 프로젝트 보면 기덥에 개인 프로젝트만 몇백 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하고 안 쓰고 막 이러는데 예전엔 그거 하나 하는데도 아까 말한 대로 주말에 조금씩 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안 되는데 그쵸. 이제는 뭐 그거 한 번에 뚝딱 나오고 그냥 애랑 밖에서 놀다가도 만들어지고.
CP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결과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같이 공부에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얘랑. 실행해보고, 실패하면 또 물어보고, 그쵸. 알아가고, 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야, 그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저도 그게 재밌긴 했는데.
아, 저의 기쁨이라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옆에서 해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아까 안드레 카파치 느낀 거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야 되나? 한 번에 쫙 짜가지고, 한 번에 딱 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얘랑 핑퐁 하면서 배우는 게, 약간, 뭐 약간 그거죠. 약간 내연기관차 배우는 걸 배워서 너무 재밌는데 수리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내연기관차 엔진까지 뜯는 거 이제
재밌는 건 맞는데
엔진이 이렇게 도는 거야. 그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재밌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저도 넘어가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내가 좀 알고 그렇게 핑퐁 하는 게 좀 더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네, 되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뭔가 아직은 그 경험적으로는 내가 좀 알아야 잘 되는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젝트 규모마다 달라서 회사처럼 이게 복잡하고 이런 데서는 확실히 그런 핑퐁하면서 느낀 재미가 있고 개인 프로젝트나 완결되는 프로젝트에서는 확실히
빨리빨리 하는
한 번에 거예요. 그렇게 하는 다양한 걸 실험해 볼 수 있는. 두 개가 이제 같이 도는 거지.
그렇죠. 회사 거는 깊이 이해하긴 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 할 때도 뭔가 모르는 상태, 약간 뇌 빼고 그냥 돌리면은 그 주말을 망친 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얘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걸 구축하는 거에 멘탈 모델을 두고 일하는 것도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대로 플러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에이전트가 플러터 코드를 잘 짜게 하는 거에 집중해서 또 머리를 쓰는 것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플러터나 새로운 언어 보면 재밌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언어, 막 저도 뭐 그 누구지? 그 미셸 하시모토가 뭐 지그로 고스티 만들었다고 해서. 아, 지그가 재밌나 보려다가.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다른 거 뭐 있었나요?
루비 4.0 이야기가 있었는데
루비 4.0은 저는
알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
알 필요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전 안 봤어요 그때.
루비는 근데 계속 크리스마스쯤에 원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루비 4.0은 그냥 지난번 루비 카이기 때 저희 갔을 때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뭐 큰 의미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니고 그냥 그 마치가 그냥 올립시다 해서 그냥 올린 거거든요.
네, 그냥 메이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루비는 3.0이 4.0 됐다고 메이저가 올라간 게 네. 아니에요.
시멘틱 버전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왠지 지금쯤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 3점에서 오래 갔네요. 그러면서 올린 거거든요.
원래 그 메이저 바꾸면 그 하위 호환성 깨지더라도
그런 루비는 원래 항상 하위 호환성을 지켰거든요. 2부터.
와 대박이다.
근데 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비는 2.7에서 2.8인가가 제일 컸어요. 변화가.
그때는
그 메이저 거의 메이저 체인저였죠. 그때 많이 깨졌어요.
그랬었나?
네.
아니 원래 완전 깨진 건 1점대였죠. 그 파이썬 같은 사태가 일어난
그거는
게
진짜 더 먼 날이고.
그래서 마치가 계속 이야기한 게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만들겠다. 근데 아무튼 저도 4.0 근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뭐 나머지 몇 개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샌드박스라는 게 들어왔어요. 원래 루비랑 레일즈 쪽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스트링에 만약에 숫자 클래스에 2s라고 하면 숫자를 문자로 바꿔준 메소드가 있잖아요. 루비 쪽에서는 내 내가 짠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여기서 그 인티저의 2S를 랜덤 문자로 바꿔버릴 수 있어. 그럼 내 프로젝트가 다 그렇게 도는 느낌이거든요. 다 그렇게 돌아요. 그 2S가. 내가 바꾼 걸로. 이게 몽키 패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굳이 오픈소스에 기여 안 하고 내 거에서만 살짝 바꿔요. 그래서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레일즈도 그렇게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혹은 레일즈 코드도 그렇게 많이 바꿔요. 액티브 레코드의 동작 방식을 바꾼다거나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루비 4.0에 나온 게 샌드박스 모드라고 해서 그걸 또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걸 그렇게 많이 막 마음대로 하는 거를 약간 제한하거나 혹은 여기 안에서만 하거나 뭐 그런 기능을 생겼다고 해서 어떻게 쓰일진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가 생겼고 또 하나 본 게 뭐였지? 그 어레인가 뭔가에
많이 보셨는데요, 시비.
아니요, 너한테는 볼 필요 없다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레인가 뭔가에 뭐 기능 하나 추가한 게 있거든요. 그게 리버스 파인드였나 뭐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거였어요. 그 if 문에 원래 한 줄에 하고 엔드 하고 이렇게 조건 쭉 찍잖아요. 근데 너무 길면 이제 한 줄 내리고 싶잖아요. 근데 루비는 원래 맨 마지막 이 줄의 마지막 그 메소드가 엔드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내리면 이제 그게 이제 유지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얘는 괄호 개념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밭인지 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엔드를 밑에 내려도 되게 바꿨다고 이해했거든요.
어, 꽤 큰 변화 아니에요, 그럼?
아, 그쪽 꽤 큰데 이제 가독성이 좋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 뭐 그 스토어스라고 이제 그 저희 지난번에 나왔던 라이즈 시아님? 라이즈 시아님이 그 회사 다니시는데 거기 루비 커미터가 있거든요, 전담으로. 그분이 이제 그런 스토리 쭉 쓰다가 사실 이거 논란이 많고 막 그랬는데 마츠가 하자 그래서 그냥 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의 글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교님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스토어스에 그분이 그 커미터로서 그걸 히스토리를 풀어준 게 있었고 지금 이제 아웃사이더님이 말아주셨는데 ZJIT라는 게 나왔어요. Just in Time인데 원래 Why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제가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 컴파일러 속도가 YJIT이라고 해서 근데 ZJIT이 이번에 이제 그 추가로 옵션을 넣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보는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Z짓을 느리면 깨질 수도 있고 호환성이 심지어 속도도 더 느리대. 근데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대.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GPT한테 물어봤죠. 아니 속도도 심지어 지금 더 느리고 더 빠르게 하겠다는 목표도 아니고 거기 설명 보면 앞으로 미래의 기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기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건가 막. 근데 뭔가 그 아키텍처 자체를 크게 바꾸는데 그건 같아요. YGIT은 지금 기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는
할 수 없다.
깎을 수가 없다.
상방이 다쳤다 이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이 아키텍처로는. 그래서 뭔가 YGIT보다 더 빠른 걸 하려면 근본 아키텍처를 아예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ZJIT이 느려도 한다.
좋은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어.
루비랭의 공식 설명으로는 목표는 루비 4.1에서 ZGC YGIT보다 빠르고 본격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써 있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은 느리다. 원래는 YGIT 이런 거 나올 때 처음에는 테스트 버전도 어느 정도 빠르고 뭐 비슷하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근데 또 그 설명 보다 보면 YGIT은 좀 뭐 C 기반인가 뭔가 그래 루비의 레거시가 많아서 루비 외부의 기여자들이 기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루비 VM이나 이거 구조를 잘 모르면 근데 ZGIT은 그런 구조를 몰라도 좀 기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외부의 이게 뭐 AI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기여할 수 있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많이 보셨네요.
근데 설명이 그 사람이 설명을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은데요.
스토어스의 그
스토어스?
스토어스 블로그에 올라왔거든요.
일본어 블로그.
네, 일본어 블로그에
아, 일본어.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루비 코드로 이상한 그림 그리고 막 이런 네, 그거 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
엔도.
네, 그 사람이 쓴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엔도 씨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토어스가 그 전담 루비 커미터 완전 지원하는 식으로 그 사람은 돈 받고 루비 커미터 일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런 글 써줘서 좀 설명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를 좀 풀어줬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운데?
저도 어려웠어요. ZGIT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이럴 땐 챗GPT 도움 진짜 많이 받았어. 아니었으면 제가 그거 막 히스토리 찾고 막 어려웠을 것 같은데.
루비 4.0은 클로드 코드가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요?
네? 뭔 소리예요?
클로드 코드가 코드 짤 때 4.0
어차피 상관없이 바뀐 게 없잖아요.
아, 바뀐 거 하위화서
뭐 샌드박스를 쓸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찾아서 쓸 테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컨텍스트 지식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루비 4.0 때문에 모델 파인튜닝 할 수 없잖아요. 파인튜닝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사실 알 수 없는 건데.
그 정도는
오픈소스5는 그냥 그 지식을 배웠을 수 있죠.
지식, 나중에 지식 배운 거에 더 잘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렇긴 한데.
근데 마이너 버전업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모델들 뒤에서 데이터 좀 더 증설한 다음에 또 훈련하고 내보내고 버전 마이너 버전 있어요. 거기서 배포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모델 안에서 얘가 예를 세종대왕이 조선의 몇 대 왕이라는 거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텍스트에 그게 써져 있으면은 절대 틀리지 않는 거죠. 근데 모델에 있는 지식은 가끔 얘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쓰는 게 엄청 중요하다. 개인적인 개똥철학.
그거랑 이게 나규님 루비 책 내면
루비 책 이미 냈는
4.0
번역했는데. 아, 아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했었죠. 네. 뭐 아무튼
4책 내시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근데 강의 시장이나 뭐 책이나 다 어려운 것 같던데.
그래요? 강의는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단체 시장이 쉽지 않은
거. 왜요? 강의도 보면 AI, LLM 강의는 또 많은 것 같던데. 클로드 코드 잘 쓰는
법. 글로 넘어가긴 하는데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뭐 ChatGPT한테 물어본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처음 지식은 저희야 이제 클로드 코드 잘 쓰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뭐 주니어 개발자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힘드니까 클로드 코드 잘 쓰는 법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죠. 오히려 그러면. 적어도 그걸 배우는 거지 옛날처럼 언어를 뭐 이런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쪽은 또 열려 있을 수 있죠.
책으로 한번 정리되면 뭐 책에 정리된 것까지 빨리 익히는 건 내재화하는 건 좋을 수
있죠. 한국에도 클로드 코드 책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권 있나? 한 권인가 있었던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걸 찾아본 이유가 일본에는 벌써 책이 꽤 많이 나왔어요. 클로드 코드 잘 쓰는 거.
아 그래요?
근데 책이 좀 애매하긴 해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찍혀 나오는 순간 다 옛날
근데 더 빨리 만들면 되죠. 적어도 스킬이나 서브 에이전트를 쓰고 또 쓰면 되지.
아, 또 써도 되죠.
한국에도 몇 권 있네요. 클로드 코드 책도 있고.
한 권 아니었어요?
클로드 MCP 책도 있고.
아, MCP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MCP는 클로드 코드랑 다르잖아.
너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려서. 클로드 많네요. AI 글쓰기도
한두 있고. 개가 아닌데요?
엄청 많진 않고.
그러니까 코드 자체는 하나잖아요.
두세 권? 예. 네.
됐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바이브 코딩 책도 있고. 클로드 코드 완벽 가이드도 있고.
아, 그래요?
많은데요?
맞네요? 찾았나 보다.
아무튼.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오래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테스트 한 번만. 여기에 광고 삽입 버튼이 있어서. 광고 삽입 버튼, 여기 광고를 삽입했습니다 하는데. 이러면.
갑자기 광고 나가는 거.
제가 봤을 때 프리미엄인 분들은 광고를 안 보일 것 같고. 무료인 분들은 광고가 보이나 안 보이나 궁금하긴 한데 네. 그래서 한번 눌러 중간에 누르면 더 욕먹을 것 같아서 해봐야 된다니까.
지금 2025년 끝나가는데 다들 2025년 마지막 라이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광고 보고 오는 분들은 못 왔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